11월 4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번 총회에 불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일 솔직히 중국으로서는 시 주석이 직접 참가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을 향해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하는지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전 세계와 이곳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면서 러시아도 같은 선상에서 따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공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 중인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부유한 국가들이 앞서 공약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총회에서는 그와 같은 계획을 2023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격화되자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법무장관은 2일 국가 존립이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는 즉각 발효돼 6개월간 지속됩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군사훈련을 명하거나 반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임의로 구금할 수 있습니다.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만나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역내 문제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과도정부가 자국 내 외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과 국익을 고려하면 모든 아프간인들은 일상적인 거래에서 아프간 화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침은 아프간 내 모든 시민들과 가게주인, 무역상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적용된다면서 그 누구든 위반한다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아프간 내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널리 사용된 가운데 파키스탄과 같은 이웃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도 통용돼 왔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2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AP통신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번스 국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틀 일정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쳐갔다고 전했습니다. 미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 측 대표단은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중앙정보국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번 회담 의제나 목적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협정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3일 밝혔습니다. 알리 샴커니 총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협정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협상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 핵협상 수석 대표인 알리 바케리 카니 외무부 정무차관에 따르면 이란은 11월 말 이전에 협상을 시작하는 데 동의하며 정확한 날짜는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3일 미국 해군이 오마네에서 유조선을 납포하려 했다면서 이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날 미국이 오마네에서 이란 석유를 실은 유조선 납포를 위해 헬리콥터와 군함 등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TV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유조선이 억류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하얀 털로 덮인 얼굴에 또렷한 검은색 눈 부위. 큰 몸통을 두른 하얀 털과 팔다리에 검은 털을 가진 이 동물은 어디 가나 인기가 최고인 자이언트 판다, 대왕 판다입니다. 통통한 몸집으로 나무를 오르고 또 대나무를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귀엽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이 어디서나 눈에 확 띌 것 같은 대왕 판다의 검정 흰색의 털빛이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색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이 검정이나 갈색 털을 가진 데 비해서 왜 판다의 털은 두 가지 색일까 이렇게 의아해했던 영국, 중국, 핀란드의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그 결과를 과학전문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연에 서식하는 15마리 판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 판다를 보는 거리와 시력을 설정해서 사진을 찍어 분석했는데요. 동물원에서 만나는 선명한 털빛의 판다와 자연에서의 판다 색이 달랐고요. 분명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검은색 털은 그늘이나 나무줄기에 묻히고 흰색은 잎이나 눈 속에서 구분이 잘 안 되고요. 그 사이의 중간색은 바위나 땅의 색감과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또 자연에 사는 판다는 동물원 판다와는 달리 갈색빛이 많이 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서식지의 환경에 맞춰서 표범이나 승냥이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엄폐, 은폐할 수 있는 위장색을 태생적으로 갖춘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연의 생태, 동물의 왕국은 알면 알수록 신비한 것이 많고요. 또 그런 비밀을 찾아내는 과학자들의 끝없는 노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미국 최고의 여성 잡지 보그의 수석 편집장과 국제 여성 매체 마리클레어의 편집국장을 지낸 레슬리 시모어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북한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부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남포와 중강강계 그리고 황해도 지역은 맑은 하늘에 한때 비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지만 천둥 번개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삼전이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양강도와 장진 지역 모두 영하권이고요. 청진 6도, 함흥 5도, 평양 개성 7도, 해주 8도, 신의주가 9도입니다. 강원도 원산 장전도 9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 산지연은 6도까지만 오르겠고 장진 11도, 중강 15도, 개성 평양 18도, 신의주 17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의 낮 최고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고 오후에 앞바다 쪽만 맑아집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고 비 내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5m로 오전에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먼바다 물결이 조금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메탄 감축과 산림 보호를 위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유럽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48개 유엔 회원국이 수단 상황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국 글래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둘째 날인 2일 아주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이날 COP26 특별 정상회의에서 메탄 감축과 산림 보호와 관련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합의 사항을 볼까요?
네, 미국, EU 등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수준의 30%까지 감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른바 글로벌 메탄 서약에 10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들 나라가 배출하는 메탄은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예. 자, 메탄도 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간 활동에 의한 온난화의 3분의 1가량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메탄으로 인한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배출량이 이산화탄소보다는 적은데요. 하지만 같은 분량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데우는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메탄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네, 천연가스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채굴할 때나 사용할 때, 또 목축업 등 농업 활동 그리고 쓰레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의 기후 변화 대책이 되게 그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메탄 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글로벌 메탄 서약이 이행되면 204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0.3도씨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그 폭이 1.5도씨였죠?
네,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이번 세기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1.5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메탄 감축 서약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자발적 이행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지구상에서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죠.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는 뭐 결국 이 서약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자, 2일 화요일에 합의된 것 가운데서 메탄 감축 외에 또 다른 사항으론 산림 보호가 있네요.
네, 100여 개 이상 나라 정상들이 산림 토지 이용 선언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태양 회복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를 위해서 공적 자본과 민간 투자 약 192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산림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산림이 대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가운데 30% 정도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없애버리면 지구 온난화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 COP26을 주최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상이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산림의 대규모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우리는 자연의 정복자로서 긴 역사를 끝내고 보호자가 될 기회를 맞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정말 엄청난 양의 산림이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세계 자원연구소 WRI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에만 약 25만 8천 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하는 산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25만 8천 스퀘어 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큰 면적입니까?
네, 이 영국 면적보다 큰 겁니다. 또 세계 자연기금 WWF는 매 분당 축구장 27개 면적의 산림이 사라진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산림 보호 서약에는 지금 어떤 나라들이 참여했습니까?
네,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영국 등 모두 115개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의 산림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산림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브라질도 참여하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이 최근에 이 보우소나루 행정부 들어서 아마존 산림을 파괴한다는 비난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 산림 보호서약에서 참여했습니다.
예. 자, COP26 둘째 날 행사에서도 지금 세계 정상들의 연설이 이어졌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중국을 비판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참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COP26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서면 성명만 보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타이완으로 갑니다. 유럽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다고요?
네, 의원이 7명 그리고 보좌관 6명 등으로 구성된 유럽의회 대표단이 3일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유럽의회에서 누가 타이완에 간 겁니까?
네, 유럽의회 내 외국의 EU 민주주의 절차 간섭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인데요. 이 프랑스의 라파엘 글리크스만 위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들의 타이완 방문 목적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거짓 정보와 타이완의 민주주의, 매체 교육 등 분야에서 가해지는 이 외부 감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타이완의 경험을 듣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유럽의회 대표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어떤 중국의 간섭을 염두에 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유럽의회 내에 이 절차 간섭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원래 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짓 선전 선동 활동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한편 차이완 타이완 총통도 이 타이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보완 기한에 이런 간섭에 대응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예. 유럽의회 대표단이 차이완 타이완 총통을 만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이 총통뿐만 아니라 수전창 행정원장과 면담하는 등 3일 동안 타이완 최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네. 자, 유럽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는데 타이완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타이완 외교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대표단이 유럽의회가 타이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에 파견한 대표들이라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 총통실도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유럽의회 대표단과 외국의 간섭 같은 도중에 대응하면서 얻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 쪽 반응도 보게 됩니다.
네, 앞서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EU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 EU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최근 유럽연합과 타이완이 좀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EU 의회가 지난달 21일에는 타이완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타이완과의 투자 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중국하고 유럽연합은 그 관계가 좀 교착 상태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실 이 EU와 중국이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중국 신장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서로 제재를 주고받았고요. 이런 가운데 EU 의회가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여러 유엔 회원국이 수단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자고 요청을 했다고요?
네, 지난 1일이었죠. 영국 등 48개 유엔 회원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번 주에 특별 회의를 열어서 이 수단 현지 상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자, 수단에서는 현재 민간 정부가 붕괴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25일에 수단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시 통치 기구인 주권위원회와 정부를 해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유엔 회원국 서한은 인권 이사회가 특별 회의를 열어 수단 공화국의 현 상황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달라라면서 상황의 엄중함과 중요성 때문에 특별회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들 나라의 요청으로 인권이사회 특별회의가 열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인권이사회 회원국 47개국 가운데 3분의 1, 그러니까 최소한 16개 나라가 찬성해야 합니다. 이 48개국을 대표해서 서한을 보낸 영국의 사이먼 맨니 주 제네바다에서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노르웨이, 독일, 그리고 쿠데타로 붕괴한 구수단 정부가 주도해서 특별회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수단에서 쿠데타가 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었죠.
네, 수도 하르툼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나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지금까지 최소한 12명이 숨졌는데 특히 지난달 30일 벌어진 시위에서 최소한 3명이 죽고 10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이 상황에 대해서 수단 정부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뭐 사망자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정부군이 시위대에 실탄을 쐈다는 그런 보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수단 군부 측에서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곧 총리를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수단 군부 지도자도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최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 회견했는데요. 그는 이 회견에서 이번 주 안에 전문 관료 출신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수단 군부가 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네, 부르한 장군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정당 간의 격렬한 대립이 이 수단 내 내전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접수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현재 수단에서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군부가 아직 총리 후보군을 선택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단 정부는 일단 이 총리로 이 당파성이 없는 전문 관료 출신을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르한 장군은 또 새 총리가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새 정부가 군과 권력을 분점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버지니아 주지사의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뉴욕시장에는 민주당 에릭 애덤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마감일이 지났지만 아직 만 명 이상의 공군과 우주군 소속 현역 군인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를 사용한 자살 예방을 위한 새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2일 치러진 미국 지방선거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자, 초박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결국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글렌 영킨 후보가 민주당 테리 맥컬리프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2일 밤 ABC 방송 등 언론은요, 개표가 99% 이상 진행된 현재 영킨 후보가 맥컬리프 후보를 51% 대 49%로 다돌리고 승리를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영킨 후보가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아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결국 그대로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 538에 따르면요. 2일까지 평균 지지율이 영킨 후보가 47.9% 그리고 맥컬리프 후보가 47%였는데요. 결국 영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자, 당선자 영킨 후보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영킨 후보는 3일 새벽 당선 확정 후에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버지니아의 행로를 바꿀 것이라면서 그 변화는 바로 취임 첫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버지니아 주를 이끌게 되는 영킨 후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영킨 후보는 정치 신인입니다. 영킨 후보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경력이 전혀 없이 이번에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영킨 후보는 교육 그리고 친기업 정책에 집중해왔습니다.
네. 자, 버지니아. 사실 최근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네 번의 대선에서요,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포인트로 차이로 이기기로 했고요. 공화당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된 것도 지난 200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민심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움직인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ABC 방송 추구조사에서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을 1%포인트 더 선호했던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영킨 후보에 대해서 57%로 그리고 민주당 맥클리프 후보 43%보다 10%포인트도 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민주당이 버지니아에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AP통신은 최근 백악관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와 연결시켜서 분석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나타났던 아주 혼란스러웠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의 부진한 경제 회복 그리고 최근 의회에서의 예산안 관련한 난항 등으로 인해 백악관이 지난 몇 달간 꽤 많이 흔들렸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이번 선거를 그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미리 가늠해보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내년 11월에 열리는 중간 선거는요, 연방 하원의원 전원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 또 30개 주 이상에서 주지사를 뽑는 대형 정치 이벤트입니다. 따라서 이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 현직 대통령이 직접 지원에 나섰던 건데요. 이번 승리로 양측은 서로 다른 개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른 지역의 선거 결과도 보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뉴욕시장에는 역대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나왔네요.
네, CNN 방송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에릭 애덤스 후보가 당선됐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후보는 지난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흑인으로 뉴욕시장에 재임한 데이비드 딘친스 이후 두 번째로 흑인 시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애덤스 후보는 경찰 이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브루클린 구청장인데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뉴욕 교통경찰국과 시경찰국에서 2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후에는 뉴욕 주의회 상원의원도 영입했고요. 경찰 출신답게 애덤스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이 번영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범죄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후보는 12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빌 더블라지오 시장의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네, 자 보스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스턴 시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보스턴 시장 선거에서는요, 민주당의 미셸 우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우 후보의 당선으로서 보스턴에서는 거의 200년 만에 처음으로 백인 남성이 아닌 아시아계 여성 시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군 당국이 설정한 백신 접종 완료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직 접종을 끝내지 않은 군인이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설정한 백신 완료 마감일 가운데 가장 이른 날짜는 지난 2일이었는데요. 바로 공군과 우주군에 대한 마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군과 우주군 현역 군인 가운데 약 3%인 12,000명가량이 아직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끝냈다는 건가요?
공군과 우주군 전체 인원의 97%는요, 최소 1회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고요. 95%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군인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군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약 12,000명의 군인 가운데 소수의 인원은 의료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거부했지만 이외 상당수 인원은 특별한 보고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모두 의료적 이유로 인한 접종 면제고요. 종교적인 사유로 인한 접종 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군인들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가 정해졌었는데요.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겁니까?
네, 미국 군사법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명령 또는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제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어떤 수위의 처벌이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휘관들에게 처벌 수단 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종국적으로는 군인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공군과 우주군 소식 들어봤는데요. 다른 군 쪽에서는 백신 접종 마감이 언제인가요?
네, 다음 마감일은 해군으로요. 오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군은 다음 달 15일이 마감일입니다. 1년제 육군은 94%, 그리고 해군 99%, 해병대 93%의 병력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자, 군대 밖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부 경찰과 소방관들,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고 또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경찰 노조, 그리고 뉴욕 경찰 노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시와 경찰의 백신 접종 의무화 이행을 멈춰달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카고에서는요, 법원이 경찰 노조의 손을 들어줘서 시와 경찰 노조가 중재 심리를 거치기 전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을 해고하거나 징계 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센터 CDC가 5살에서 11살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CDC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요. 보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이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을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맞히라고 권고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아동들, 어린이들 몇 명이나 됩니까?
네, CDC 발표에 따르면 약 2,800만 명의 아동이 접종 대상자인데요. 월런스키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의문이 있는 부모들은 이 백신과 또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도록 소아과 의사나 보건교사, 동네 약사와 상담할 것을 엄마의 입장으로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를 사용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일 총기 자살 예방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고 가운데 총기 사용에 의한 사고가 많은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예. 자, 미국 내 자살 사고 현황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전체 사고 가운데 총기를 사용한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전체 현황을 보면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약 4만 7,500명인데요. 미국 내 사망 순위 가운데 10위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매일 13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 가운데 총기를 사용한 자살은 약 2만 4천 건으로 절반에 해당합니다.
네. 자, 특히 군인, 제대 군인의 총기 사용 자살이 유독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백악관이 이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자살한 제양 군인은 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에 숨진 군인을 모두 합친 수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총기를 통한 자살 사고라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네, 왜 이렇게 총기를 사용한 자살 사고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총이 갖고 있는 그 치명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영리단체인 총기폭력중단교육기금 통계에 따르면요. 총기를 사용해서 자살을 시도할 경우 10건 가운데 9건은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요, 총에 대한 쉬운 접근성을 높은 자살률과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 안에 총알을 보관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3배나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부가 총기 보관과 뭐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백악관에 발표한 계획의 세 가지 주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총기 보관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총기 소유자들이 자신의 집 외부에 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소 지도 등을 만들고 또 안전장치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또 다른 주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국방부와 보건우생부 그리고 보훈부, 국토안보부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총기 보관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또 상담가들과 응급요원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유료 광고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네. 자, 총기를 파는 쪽, 판매자들에 대한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은 총기 안전을 위해서 판매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사항과 연방정부 권고 내용 등을 담은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지침에는요, 총기 판매자의 의도적 총기통제법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무관용 정책 등을 알리는 내용도 함께 포함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잡지가 발간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옷차림과 유행, 생활기사 등을 주로 다루는 여성지들인데요. 유행의 일선에 선 여성지 기자들에 관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본보기가 된 실제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대담 주인공인데요. 미국 최고 여성지 보그의 수석 편집장과 국제적인 여성 매체 마리 클레어의 편집국장을 지낸 레슬리 시모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Not my story. That was my boss's story when I went to vote.
네, 그런데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제가 보그에서 모시던 상사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편집국장이 계셨고 저는 수석 편집장이었죠. 당시 저희가 매일 잡지를 만들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소설과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겁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Yes, I'm Leslie Jane Seymour and I'm the founder of CubbyClub.com.
저는 레슬리 시모어입니다. 카비클럽.com의 창립자고요. 앞서 패션 잡지와 여성 매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카비클럽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도 다양한 언론 매체에 여성 문제에 관해 기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계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송 토론자나 진행자로 나서기도 하고요. 강연도 합니다.
카비클럽이 뭐 하는 곳입니까?
40세 이상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는 모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약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아요. 중년 여성들이 더 약자가 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육아다, 가사일이다, 남편 뒷바라지 다 해놓고 보면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고 분리됩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전에 배운 지식과 기술도 다 잊어먹게 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모임 참가 기준이 왜 하필 40세입니까?
You know, something has happened. You might have a health issue. Something's going to happen. 40 years on the planet. Something's going to
40세가 되면 무슨 일이든 큰 게 일어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생의 변곡점이 꼭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변곡점을 감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결혼과 출산 등을 거쳐도 사실 본인 생활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중년이 되면 남자들은 오히려 이 경험과 경력이 쌓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잖아요.
중년이 됐을 때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미국 사회의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As a man gets older and his hair turns gray, oh, he's got so much experience. Look at that. He's so
그렇죠. 남자한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오, 저 사람은 경험이 많겠구나 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이 받들어줍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달라요. 젊음과 성적인 매력을 여성 최고 덕목으로 꼽으니까요. 중년이 되면 가족들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든 여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럼 기자 생활을 시작하실 때 다양한 매체 중에서 여성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Well, gender equality is why I went into the women's magazine business because women were always sort of ignored in general publication.
바로 양성 평등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조직화되고 고착화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남성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보도해요. 여성들의 관심사,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매체는 사실상 여성 잡지뿐이에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조직화되고 고착화된 이유가 뭘까요?
Many women around the world were raised to be second banana. They were raised to be nice girls, good girls, sweet girls.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에 직면해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이류 인간으로 양육됩니다. 여자아이한텐 보통 너는 착해야 돼, 예뻐야 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궁금해할 필요 없어, 항상 이러잖아요. 남자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는데 말이죠.
전통적인 양육 방법 때문에 성차별이 조직화됐다는 말씀이신데 고착화된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We're making 20% less on average in the US than men.
똑같이 사회 진출해서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평균 20% 정도 급여를 남성보다 덜 받아요. 이런 통계는 어렵게 찾지 않아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낫다는 미국의 사정이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더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요. 더 낮은 대우를 받는 인구의 절반이 다른 절반보다 더 오래 사는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자면 대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가벼운 화제로 돌려보죠.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뭡니까?
We did the most heart-wrenching, amazing story about home these women, you know, had lived through Chernobyl.
체르노빌에 사는 노숙자 여성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체르노빌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돼 죽음의 땅이 된 곳이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잡지에 실었는데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어요.
제가 알기론 미국 언론 역사상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 부인을 일일 기자로 채용해 일을 시키신 적이 있죠?
Yeah, she came and she did. This was a crazy idea. You know, we always used to...
맞아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기자로 불러서 일을 시킨 건 아니고요. 명예 편집국장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미셸 여사였는데요. 백악관에 연락해서 오셔서 우리 잡지 좀 만들어주실래요? 하고 물었어요.
미셸 오바마 여사가 곧바로 승낙한 겁니까?
Shockingly, totally shock. She said yes.
네, 놀랍게도 그래요. 바로 답하더라고요. 제가 미셸 여사를 세 번 표지 인물로 선정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표지에만 나서지 말고 아예 잡지 전체를 만드는 권한을 맡겨보자고 생각했던 거죠.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잡지를 만드는 권한을 준 이유는 뭡니까?
And that was a big ask. Remember, she's in office. She was a very active, very passionate first lady. She had a lot of programs.
아시다시피 미셸 여사는 백악관에 있을 때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외부 활동을 했어요. 전통적인 역대 미국 대통령 부인들의 모습과는 달랐죠. 그답게 잡지 안에 다양한 소재들을 녹아냈는데요. 건강한 식생활 같은 일상생활 주제에서부터 여성의 시각에서 외교를 바라보는 법 같은 시사 현안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뤘죠. 기사를 쓰기 위해 미셸 여사가 캄보디아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제가 동행했고요. 그런 내용을 담은 당시 발행본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that it's a struggle for women all over the world. We know that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은 세계 모든 곳에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쪽이 여성들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연대하고 공조할 때 함께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 여성들은 그래도 이런 일을 바꿔나갈 필요성에 눈을 뜬 상태예요. 그래서 북한을 비롯해 상황이 더 나쁜 곳들에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의 진전을 보기 위해 미국 여성들이 손을 뻗어서 세계와 연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언론 자유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You have to reach out to us or tell us your stories or find us and we are interested.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언론 자유 없는 곳의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는 곳에 언론 자유가 없다면 미국 언론에 얘기해 주는 것도 변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도 잡지사에 있으면서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는데요. 북한 청취자들의 반응과 의견,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해주시죠.
Thank you so much.
네, 그거 좋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연락할게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레슬리 시모 전 보그 수석 편집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두 대상을 비교하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어떤 두 개를 놓고 비교해야 될 때 비교급 형용사를 씁니다. 형용사 뒤에 er을 붙이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Tim's dog is cuter than Jim's dog.
팀의 개는 짐의 개보다 귀여워요.
His shirt is softer than her shirt.
그의 셔츠는 그녀의 셔츠보다 부드럽습니다.
This only works for adjectives that have one or two syllables.
이런 방식은 형용사가 1, 2 음절일 때만 적용됩니다.
This works for adjectives that have one or two syllables.
But when a word has three or more syllables, you cannot use the er suffix to make a comparison.
단어가 삼음절 이상일 때는 전미사 er을 사용해 비교급을 만들 수 없습니다.
I wouldn't be able to say my car is expensive-er than your car.
내 자동차는 당신의 자동차보다 비쌉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My car is expensive-er than your car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You just add the adjective more before the object of comparison. It would read as My car is more expensive than your car.
삼음절 이상 형용사에는 more를 앞에 더해주면 됩니다. My car is more expensive than your car.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How would you compare Shannon and Greg using the adjective happy?
happy를 사용해서 비교 문장 만들어 볼까요? Shannon이 Greg보다 행복하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Shannon is happier than Greg.
Shannon is happier than Greg.
What about beautiful and two painting?
그러면 이번엔 형용사 beautiful을 써서 이 그림, painting이 다른 그림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This painting is more beautiful than the other painting.
When it comes to comparatives, just remember this sentence pattern. Noun, the subject, followed by verb, plus comparative adjective, plus than, plus noun, the second object.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비교급 형용사, 플러스 than, 플러스 명사.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고 비교급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than, than, 그리고 비교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1, 2음절 형용사는 뒤에 er을 붙이고 3음절 이상은 more를 앞에 놔서 비교급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음절수는 어떻게 셀까요? 단어 안에서 발음되는 모음수를 따집니다.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soft, S-O-F-T는 오 발음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이름절, expensive, expensive는 삼음절입니다.
There is a rule you can remember to help with comparatives. If a word has more than two syllables, you do not use the suffix er. Instead, you use the adjective more before the adjective of compariso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형용사 뒤에 er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고 음절이 길 때는 형용사 앞에 more를 붙인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